자,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언제 건국되었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히 이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는지 알지만 이 건국이 그렇게 쉬운 건국이었는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볼때그 사람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살아온 과정 을 봐야지 그 사람을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건국하기 위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바로 이 대한민국의 바로 정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5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5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긴 시간이죠. 뭐저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뭐가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막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런데 50년 동안 이 나라 독립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 정신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요.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의 외교 무대에서 주장한 것은 이 국제 무대에서 제네바 회의라든가 뭐 여러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했냐면, 세계 강대국은 미국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받아들여라라고 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누가 제일 먼저 선포했죠? 윌슨 대통령이죠. 그렇지만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민족 자결주의는 그 이전부터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강대국의 윌슨 대통령이 바로 세계 국제연맹에 바로 이런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바로 그 주장에 힘입어서 3.1운동 때 우리 독립을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의 주장이 뿐만 아니라 강대국 지도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것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말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해방 전우사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얼마큼 기억하시나요? 자, 해방 전우사. 자, 해방 전후는요, 바로 이제 1945년 12월 말에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바로 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뭐가 나타나냐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는 결정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결정은 그때 나온 게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부터 유난히 있어 왔다가 얄타 회담에서 바로 소련과 미국이 거래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신탁 통치로 바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이 합의했던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이 모스크바 열린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구체화된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뭐 신탁 통치 절대 반대, 또 저기는 신탁 통치 절대 지지,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지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반대해야죠. 그죠? 왜 반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 나라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죠. 독립국가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민족통일 자주독립시민연대가 이 서울운동장에 한만 명가량 모여가지고요. 바로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는 좌우 모두가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근데 이 좌는 언제나 지령을 받는 곳이 있죠? 소련으로부터 지령을 받습니다. 소련에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신탁을 지지해라. 그래서 신탁 지지 이를 갖다가 이제 좌쪽의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모자를 쓴거 보니까 많이 눈이 내린 모스크바 같죠? 자, 이제 분명히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는 이 신탁 통치를 받고 이 바로 코리아가 독립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지만, 사람이 말이라는 것이 또 강대국 간에 내린 조약들이 분명히 약소국한테 분명히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강대국은 힘에 의해서 자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독립할 가능성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소련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공산주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외무부에서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맥아더 장군조차도 소련이 바로 일본 전쟁에 참여한다면 뭐라도 넘겨줘야 되지 않는 거냐. 그렇다면 넘겨줄 게 뭐가 있냐. 만주와 한반도를 넘겨주자라고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이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방해를 하고 항의하고 따지고 귀찮게 굴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팜플렛까지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미국 지성계에 뿌리고 해외에 뿌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강력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소련은 이제 소련의 이제 그 위성 국가를 세우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1945년 이후 아주 빠르게 그 전에도 움직였죠. 그래서 소련에서 훈련된 공산주의자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소련에서 훈련된 공산주의자 누구 있죠? 바로 김일성이죠. 김일성. 그래서 김일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김일성은 원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죠. 김성주죠. 자, 소련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15개국가를 병합하고요. 20개국을 공산위성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독립국가입니까? 아니면 위성국가입니까? 위성국가에서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스탈린이 뭐라 그러냐면 일단은 소련에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갖다가 빨리 심어서 빨리 공산화시키도록 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빨리 정부를 조직해갔습니다.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성립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분단을 전제로 한 조치였습니다. 단독 국가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뭐를 했냐면 북한은 10개 부처 정부를 조직하고요. 정기군을 편성하고 경찰 공안 조직 화폐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 재산을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3월에는 토지 개혁까지 했어요. 바로 이것이 분단의 당초입니다.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한이 정부를 수립했다면 먼저 수립하게 된다면 결국 남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산국가가 되든지 갈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돼야 되겠죠. 자, 이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또 나섰습니다. 바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 이제 미소 공동회가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일이 방해되도록 계속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하는 일은 북한의 정부를 만들어 놓고 남한이 건국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과 북한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게 미국과 소련의 그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것을 조직해서 바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승만이 바로 이 정읍에서 한 이 발언이 바로 남북분단의 단서다. 바로 이승만이는 남북분단의 원흉이다라고 좌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었죠? 맨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에 찬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일주일 몇 주 지나서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바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좌쪽은 언제나 이 자신들의 잘못은 누군을 갖고 우파가 잘못하지 않는 것을 잘못인 것처럼 포장하는 선수죠. 그죠? 자, 이런 일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먼저 세워가지고 남북이 분단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은 절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김구 선생님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네가 왜 옛날처럼 같이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잘 세우는데 협조해야지 왜 그러는가 하면서 계속 이화당에 불러서 설득을 했지만 김구 선생님 우직하신 분이라서 저는 38선을 베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두 분의 갈등 사이를 치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이 바로 이, 바로 김구 선생님과 이 주변 몇 사람, 여기 김규식 박사님인데 이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남북연성회의에 오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분들은 정말 가는 게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슬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오히려 소련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김구나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스탈린이 바로 이 북한의 헌법을 갖다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승인.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만 봐도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왜 자기 나라의 헌법을 다른 나라가 승인을 해줍니까? 그죠? 그래서 소련의 지령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일단은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한 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탁통치,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바로 이제 미국의 정계 지도자들을 설득을 했고, 우리나라의 독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신이라는 이제 여사를 이제 불러서, 유엔 쪽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시켜줄 거를 유엔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얘기해서 들어줬다면 진작 독립했겠죠? 언제나 소련의 반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트루먼 대통령 아시죠? 이제 바로 1947년 그 시기에, 바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계속 남하를 해서 자기네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아무리 소련하고 합의했지만 영토를 넓혀서 다른 나라를 계속 먹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허락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것을 봉쇄하는 정책을 이제 핀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바로 이제 국제 외교가 방향을 이제 틀게 돼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바로 유엔에 이제 의해서 이제 총선거를 틀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거는 남북이 할 수 있었지만 남한은 허락을 해서 유엔에 온 사람들을 입국시켰어요. 그러나 북한은 소련의 거부로 유엔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반 여기에 이제 총선을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남녀 모두, 그죠?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모두 자유롭게 자기 나라의 문제를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서구의 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재원의회가 이제 5.20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재원의회가 이제 한 것이 바로 재원 국회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건데, 재원 국회 때 투표에 의해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의장이 이제 되고요. 그 의장은 결국 첫 해에 한해서는 대통령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헌법을 갖는 것이에요. 헌법.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 이제 보면은 뭐 많은 것이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는 거죠.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거죠. 그죠? 한반도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독도, 제주도, 이어도가 모든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사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3.4조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영토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통일이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바로 고려연방제니 나진장등제의 연방제를 갖다가 이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 것이며 바로 역적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인식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조 2항인데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군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결코 아니죠.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군인이 정치에 개입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예요. 신성한 의무. 그죠? 거룩한 의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국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법에 위배된 반역질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이것을 정정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건국 이전까지 조선이란 나라는 어떻게 살았죠? 봉건 국가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꾸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정치 분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온 세계에 선포한 날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권을 온 세계에 선포하면 이 대한민국은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집에 들어가갖고 내가 이 집에 사니까 내 집이야 라고 주장하면 그게 제 집입니까? 아니죠. 그죠? 법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되죠. 바로 대한민국은 법적 등록 절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온 세계는 유엔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것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라는 것을 천명을 하면서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소련에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막 그 연설회장에서 몇 시간을, 긴 시간을 잡고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3차 유엔 총회에서 그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심한과 그 다음에 후두가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퇴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바로 이제 유엔 총회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 48, 반대 6, 기권으로 바로 한국을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정부라고 유엔이 승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유엔이 승인한 국가였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바로 이 사람들은 왜 안 되냐면 남북한 총선거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일성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립 후에 유엔과 미국 그리고 여러 30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획득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으셨겠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유엔에 승인된 나라로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탄생을 한 겁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2년 뒤에 바로 6.25 사변이 발생을 하게 됐죠. 만약에 우리가 유엔에 승인된 국가가 아니었다면 미국이나 유엔군이 움직였겠습니까? 16개국이 참전했겠습니까? 못했겠죠. 바로 그러한 우리가 유엔에 승인된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참전하고 유엔 16개국이 참여해주고 68개국의 병원 물자, 또 원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었고요.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나라가 법적 절차를 말해서 정통성을 획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에 이제 제가 건국 초기에 굉장히 시련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 시련을 모르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는지 어머니들은 아시죠. 근데 그 어머니는 아는데 그 태어난 아기는 잘 모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진통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건설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제 독립시키고자 노력하신 훌륭하신 분이시지만요.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이 건설되는데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김구 선생님은 바로 대한민국을 반대했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6년 동안 국토 수탈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민주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 정당이 굉장히 난립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요. 식량은 부족하고 연료는 전부 다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9년도에 정부가 세금 징수 목표가 5%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공산 세력이 너무나 심각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 세력은 바로 뭐 군대, 정부, 학교에 각계각층에 침투돼 있어요. 뭐 정교조, 그렇죠? 민주노총 이런 세력들이 각계각층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온전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때 군대, 정부, 학교에 이 공산주의자가 너무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제주에 들어가서 4.3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 선거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이고 어린아이를 대탈로 찔러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많이 했으니고 선거가 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게릴라전으로 국가 존립이 어려웠어요. 심지어 화폐 위조, 그리고 철도를 파괴하고 우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국가가 이대로 가 있다가는 정말 이 나라는 주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것이 바로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면 그 나라 또한 안보에 있어서 무력화돼서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생 대한민국은요, 공산 세력의 방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요, 군대, 정부, 학교, 각계각층의 공산 문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제시대에 경험 있는 군인과 경찰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이거를 가지고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죠. 정말 어불성설의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을 북치를 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이 이 빨갱이들이 이 나라에 있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각계각층에다 솎아내니까. 그래서 이때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북조선 노동당과 통합해가지고 북한에 흡수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김홍곰 같은 이런 사람들도 북한에 이제 남한에 있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으로요,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한 사람들이 자유를 보장한 남한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지 개혁입니다. 토지 개혁. 자, 이 대한민국은요, 1945년부터 50년까지 어떤 사회였냐? 농업사회였어요. 그죠? 그리고 당시 정치적 갈등의 핵심은 농지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주가 토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대한민국에서 95%를 차지하는 농민들은요, 자기 땅이 아니고요, 소작농을 하고 있었어요. 소작농이 뭐죠? 노예죠, 노예. 그죠? 우리가 이제 중세 봉건 시대 유럽의 농노제를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 지주의 바로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의 많은 부분, 그죠? 절대 다수를 갖다가 대다수를 지주한테 바치고 자기는 그의 일부분을 갖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후에 지주와 소장인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평등한 관계였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지주가 재산을 갖고 있고 바로 이제 소작인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예속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다수가 이렇게 바로 지주에 예속되어 있는 평등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면 아무리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한 근대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부터 토지개혁을 서둘렀어요. 그리고 1950년 3월 10일에 농지개혁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개혁법이라고 이제 적혀있죠. 그래서 제헌헌법에 의하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이렇게 이제 쓰여있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농민이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수립되자 국회는요, 법제정에 착수해서 바로 이제 그 농지를 갖다가 소작료에게 70 내지 80%를 갖다가 유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은 1950년 6월 이전에 토지 개혁을 끝마쳤어요. 이승만 정부가 토지를 서둘러 분배했기 때문에요, 이제 이 농민들은 이제 소작농이 아니고 92%가 자영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이 토지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 북한은 1946년 3월에 토지 개혁을 했는데 그때 뭐냐면 무상 분배, 그죠? 무상 분배, 무상 몰수,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토지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아 내가 무상으로 분배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주는 것은 토지를 주는 게 아니고 경작권을 주는 거예요. 경작권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국가 경영 농장에서 하나의 거기서 일하는 그 농노와 같이 일하고 배급을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유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이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농민들은 이제 내 땅이 있는데 북한에 너희들이 응? 이 6.25 때 넘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땅을 준다고 속이는데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충실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주가 이제 국가에서 유상으로 땅을 사고 이제 유상으로 농민들에게 싸게 이제 분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주제가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러한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 개혁은요,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바로 신생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는데 바로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자유민주정법을 만들고 토지개혁을 통해서 바로 소작인들이 자유롭게 사유재산을 갖게 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자유시장경제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1, 2차 대전이 거의 제국주의 땅전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국주의,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국가를 포기를 하게 됐죠. 그죠? 그때 포기한 나라가 140여 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설립해서 지금과 같은 부강한 나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갖다가 자학하고 비판하고 바로 북한 체제를 동경한다는 것은 그거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는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조금 피곤하니까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